예,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두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교의 벤지르넨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 중이에요. 그 책을 조금 카피해서 여러분께 나누어 드려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다. 특별히 한국어 버전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카피해서 한 장씩 여러분께 미리미리 좀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 제목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냥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들으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둘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두 왕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천국, 그리고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악한 세상으로의 구분이 보통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왕국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아니면 사람의 도성, 하나님의 왕국, 사단의 왕국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두 왕국의 개념이죠. 이러한 두 왕국의 구분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어디에만 속해 있나요? 우리는 양쪽에 한 발씩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이 세상 사단의 왕국에도 한 발, 옛사람의 세상에도 한 발, 또 하나님의 왕국 새사람에도 한 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옮겨주신 새로운 왕국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는 어디 속해 있었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그 사단의 세상 왕국에 속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들의 모임,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사함 얻게 해주시고 의롭다함 얻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찾아온 궁극적인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다스리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시민이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비록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적 현실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왕국의 구분에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왕국에만, 즉 천국에만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먼저 이 두 왕국, 이러한 두 왕국의 구별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 즉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왕국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세상과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세상의 개념은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세력으로서의 그죠? 그런 세상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구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에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 국가 혹은 세상 정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혹은 나라, 민족들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 나라들, 국가들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스리시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나라와 국가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스리시고 그것도 일반 은혜 아래에서 즉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차별 없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일반 은혜 가운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차별 없이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비록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와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왕국에도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켜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의 권세에 순종을 하라고 하세요. 왜? 이 왕국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뭐 자세하게는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네, 로마서에서도 이걸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13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시면서 관원들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이 관원들을 우리가 또 복종하라 그들에게 칼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세상의 관원들 국가 나라 정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로 다스리게 하셨다. 잠시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세워서 일반 은혜의 왕국인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관원, 즉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와 나라와 정부의 권세에도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 정부의 법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 국가와 나라 안에서도 특별 은혜 아래에서 부르신 자들이 속하여 살아가게 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이 영적으로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곳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실까요? 바로 구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멤버가 되는 곳이 아니죠. 이 교회 안에는 오직 믿는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원리도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다스림의 원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오직 어디에만 적용이 되어지느냐? 이 교회예요.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오직 교회 안에만 모든 복음 말씀이 적용이 되고 모든 복음 말씀으로 이 교회라는 하나님 왕국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왕국이 교회처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또한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별을 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두 왕국의 구별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두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단의 왕국의 구별과는 좀 다른 구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두 왕국에서 오직 어디에만 속할 수 있죠? 세상 나라나 국가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의 멤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두 왕국에 둘 다 속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도 살아가게 하셨고요. 또한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들어온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멤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도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각 왕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두 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도 좀 분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원리가 올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회는 또 교회의 멤버는 특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다스리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정부는 일반 은혜 안에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로 다스려지고 지켜지면 돼요. 그죠? 세상 나라법에 하나님 말씀을 다 갖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기독교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벌을 주거나 차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 나라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차별을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르죠. 안 믿는 자들은 절대 여기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결코 세상 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넘어서 모든 말씀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보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리로 하면 돼요. 그렇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내가 죄를 범하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그런 원리로 세상 나라의 권세가 이제 지켜지고 하나님이 주신 칼이 올바로 행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원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원리가 아니죠. 교회의 원리는 어디에 완전히 드러나 있나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기까지 용서하는 사랑. 그것도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리.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는 서로 다 용서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원리가 한 가지 예로 보면 분명히 다른 원리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교인들은 말씀의 원리로, 이제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고, 그 안에서 혹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가 있다면 죄로 다스리고 출교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철저히 천국의 현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과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좀 분리해서 각각의 영역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범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정말 교회처럼 되는, 예? 예, 그런 기독교 국가를 원하고 신정 정치를 원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걸 버리고 나서부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좀 힘든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실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미국의 점심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었죠. 그거를 뭐 케네디 대통령인가요? 누가 이제 금지하고부터 이제 그 집안이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도 완전히 망해가고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실 점심시간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기도를 강요하는 게 옳을까요? 나라 법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오히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해야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일반 은혜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도 믿는 거 믿지 않는 거가 섞여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이냐 천국이냐 이것이 섞여서 갈 수는 없죠, 교회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이 나라나 국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신정정치는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국가와 하나 되는 신정정치. 가장 처음은 어느 곳이 그랬을까요? 이 신정정치가 있었던 곳이 구원 역사 속에서 딱 두 개밖에 안 나타나요. 제일 처음은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 그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교회였고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을 세우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으로 나라법도 되고 교회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 역사 속에서는 이 둘밖에 없어요. 이 둘은 왜 구원 역사 속에서 주어졌냐 하면 어디를 가르치라고? 천국이에요. 참 신정국가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며 교회인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에덴 동산이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신정국가는 없고요.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 예전에 에돔 동산이나 이스라엘 당시의 신정 국가로 다시 회복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그 이스라엘은 나라와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문화도 다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고 천국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세례와 멤버십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주일 예배와 성례와 치리 그리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주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의 원리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세상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성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의 치리 안에 놓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교인이 되는 멤버가 될 수 있냐고요. 세상 나라가 이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또 여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뭘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에 더 관심이 많죠. 아니에요. 교회가 끝까지 신앙 고백과 세례와 멤버십과 주일과 예배와 성례와 치리와 성도의 교제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별돼 있거든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물론 나가서도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가장 뚜렷하게 이 구별된 왕국,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 곳은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살펴볼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몇 시간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왕국의 구분, 하나님의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천국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의 그 구분 속에서 오직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확실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 나라의 삶은 또 구별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부터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왕국인 국가와 교회 둘 다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왕국에 속하여 살아갔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영적으로 사단이 다스리던 악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사단의 왕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자는 정말 demon possessed로 막 모습이 나타났지만,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우리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 귀신이 마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 즉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왕국에 속하고 사단이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 속하지 않았으면 다 어디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전에 우리의 현실도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단과 그의 나라에서 건져져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 뒷구절에서 얘기하시죠. 5절에서 6절 보시겠어요?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에서 죽게 하셨고 다시 천국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하늘에까지 우리를 앉히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다 과거 시제로 알려주세요.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속한 것이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성도들이 이르러 있는 곳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흙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시내산 거기 막 천둥치고 우레치고 그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가 이른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미 이르러 있는 곳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하늘의 시온산. 곧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천국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어느 자리에까지 앉혀주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앉아계신 하나님 보좌에까지 우리를 앉혀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왕국이 바뀐 그 정도의 현실이 아니라 그 바뀐 왕국 속에서의 우리가 속한 현실까지도 놀라운 현실로 바뀌었다는 거죠. 정말 사단의 왕국에 속하여 지옥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죄인의 현실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천국,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들의 영광으로까지 우리들을 옮겨주셨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다 소멸되어 마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시온산에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수님 품 안에서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지금도 이 땅에서 천국 생명 가운데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천국 복음을 그 앞에서 그 품에서 듣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시느냐. 천국 보좌 앞에까지 부르시어. 그 천국 보좌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우리 구원과 천국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복된 현실을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와 주일 예배에서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어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현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주일에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세상하고 철저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을 가지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찾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옮기시려고.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또한 모든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는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천국을 주고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지 세상을 주고 세상에서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주신 말씀.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으로 전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했던 현실은 세상 왕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히 가려워졌다는 거죠.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고 구원하여 회개함을 통해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 그리고 베푸신 모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떠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처음 공생애부터 천국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뭔가요?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치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병을 고치거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이 세상을 주시는 걸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읽은 구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건가요? 이 기적들은 천국 복음과 달리 이 세상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봐라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자들 쫓아내시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천국도 주고 세상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도 얻고 천국도 얻는 걸까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세상도 주고 천국도 줘야 되는 걸까요? 지금도 교회가 천국 복음도 전하지만 세상 주시는 예수님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안 믿는 교회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예수님만 전하고 이 세상을 주시는 예수님은 전하지 않는 걸까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거 우리 다 믿지. 세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을 이러한 기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기적. 기적은 우리가 슈퍼내추럴이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인 섭리예요. 초자연적인 섭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천국의 현실이 직접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의 현실을 그러한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는 죄가 있나요? 이 생의 모든 비참한들은 다 무엇 때문에 찾아온 거죠? 병들고 귀신들고 죽고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죄도 없고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병이나 귀신 들리는 것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의 현실이 이러한 기적을 통해 증거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다가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아나는. 특별히 예수님은 또한 죄인의 현실을 이러한 병든 자들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 귀머거리, 간질하는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죄인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뛰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실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을 알려주실 때 이런 현실로 알려주시죠.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가지고 세우실 때의 현실을 이렇게 미리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의 왕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죽죠? 근데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은 믿었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왔으면 자기 들러리는 사라져야 한다. 하고 그의 사역이 이제 끝을 맺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정말 막 엄청난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로 보내요. 메시아인지 알고 있었지만 좀 흔들렸던 것으로 보죠. 그래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러 가서 확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답을 주세요. 세상의 현실로 드러나는 왕국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방금 읽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 그리고 그의 영원한 왕국이 천국이 왕국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며 기쁘게 죽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실로 왕국이 세상 왕국처럼 세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구약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의 영원한 왕국의 현실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 왕국은 왔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죽기까지의 순종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여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신약성경이 복음을 얘기할 때요,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다는 거죠. 세상 아니죠.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어디 복음 전하라고? 천국 복음 전하라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어디에 속한 복음 전하라고요? 천국 복음 전하라고. 세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은 그걸 또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뭐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없죠. 뭐 있긴 있지만 뭐로 표현을 하냐면 영생으로 표현하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천국에 속한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이 모든 기적을,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그 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 그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천국과 연결되지 않은 사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원했을까요? 예수님도 천국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주시는 세상 구원자로 믿기를 원했을까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생명과 영광을 더욱 구했습니다. 당시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가 세상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세상을 주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은 거부하고 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들의 교회, 그들의 사역,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전한 말, 예수님과 천국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때부터 세상이냐 천국이냐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교회도 세상이냐 천국이냐. 각 성도도 내가 속한 곳이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내가 믿는 주님은 천국의 왕이시냐 세상의 왕이시냐.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누군데? 사단인데. 사단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현실로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세상적인 현실로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서 알고 누리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끝까지 말씀하면서 죽으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임을 끝까지 선포하고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세상 영광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자신의 천국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내 왕국은 천국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국, 우리의 영광, 우리의 속한 것도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는 왜 자꾸 두 나라를 함께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할까요?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세상적으로 이해하길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도 야 떡을 주시는 우리 임금이 마침내 오셨구나. 예수님은 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안 믿어요. 자기네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형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삶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죽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속한 왕국은 천국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영광도 천국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증거하게 하신 교회는 오직 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을 전하고 모든 교회의 사역으로 천국의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처럼 교회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가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속한 왕국이 어디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곳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알아가며 우리가 속한 것이 어디인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속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내가 속한 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속한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낯선 나라.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천국에 속하여 천국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속한 나라에 이제 곧 전혀 낯설지 않은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천국에 속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러면 삶은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 현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조금 천국 중심을 이렇게 정립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곳이 이제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곳이 우리가 이르러 있는 곳이요.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영광이 우리가 이르러 있는 영광임을 저희들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할 때에 또한 오직 천국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